한 마음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훤히 꿰뚫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선 우리의 외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기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시고 늘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지금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이죠. 만약 그리스도인 모두가 주일 예배에 드렸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온전히 순종하면 한국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또한 어렵고 우리 또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양한 매체들로 인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가 있죠. 비유하자면 마치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를 넘어서 잠수부가 스킨스쿠버 하듯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잠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도 신혼여행 때 스킨스쿠버를 한 적이 있는데 물속에 처음 들어가는 거라서 많이 긴장을 했죠. 아내랑 같이 그 바닷속을 보는 설레임 가운데 또한 긴장 속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마치 바다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는 잘 하는데 저는 숨이 쉬지가 않아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썼지만 그 바다를 누리지 못했죠. 그래서 잠수부한테 빨리 올라가자고 이렇게 올라가자는 표시거든요. 빨리 올라가자고 했죠. 그래서 다시 교육을 받고 숨 쉬는 것을 교육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속이 그 밖에 있는 것보다 숨이 잘 쉬지니까 얼마나 편하고 움직임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수영을 많이 배웠지만은 마치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 그것을 배우고 나서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정말 바깥보다 바닷속이 더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말씀의 바닷속에 유의 우리는 있지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반면에 오히려 더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마치 바다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되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닷물이 어떤 이에게는 이처럼 평안함을 주지만 어떤 이에게는 거리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은 자신을 속인다라고 표현하면서 행함을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은 무분별하게 몰려든 무리와 거리감을 두기 위하여 배에 올라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우들을 고치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무지한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그 배 위에 올라앉아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비유를 지금 사용하십니다. 비유로 번역된 파라볼레는 곁으로라는 뜻의 파라와 던져짐이라는 볼레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어느 한 가지 사실의 의미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더 쉬운 예를 들어서 해석하는 이야기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곁에 던져졌다라는 표현으로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겉은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 내면을 비추어 보면 그 안에는 복음이 존재하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비유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고기잡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미끼 속에 바늘이 있죠. 미끼를 끼우면 바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바늘은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미끼를 무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명령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명령법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 긴박함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들으라라는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선포는 산만한 주변과 관심이 흐트러져 있는 청중으로 하여금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 관심을 모으고 조용하게 들을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 비유의 시작인 3절에서 쉐마로 시작해서 비유의 마지막인 9절은 또한 쉐마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예수님께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어부가 있었다면 지상에는 밭을 파종하는 농부가 있었겠죠. 그래서 3절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는 농부라는 단어가 있지만 원문에는 단지 씨를 뿌리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농부가 나갔다라는 것은 저항과 고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감에 있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사역은 우리 안에만 머물며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뿌려져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모두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거의 없는 돌무더기에 떨어져 곧바로 조금 자랐지만 땅이 깊지 못해 해가 뜨자 싹이 싹 하고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또한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어 싹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자 싹은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또한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절, 들을 귀 있는 자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끝내셨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을 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마치 이 비유는 수수께끼 같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냥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신 것만 같습니다. 물론 뒤에 설명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농부는 왜 길가와 돌무더기, 가시 덤불까지 씨를 뿌려가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일까요? 좋은 땅에만 뿌려서 열매도 많이 맺고 씨를 아끼면 되는데 왜 굳이 안 좋은 땅까지 씨를 뿌렸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모인 자, 자신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배반할 자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제자들과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지금 모여있는 무리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네가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8절에 기록된 대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떤 것은 30배를 남기고 어떤 것은 60배를 남겼으며 그리고 어떤 것은 100배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더 많은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밭들에 처한 조건이 각 씨들의 결실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메시지는 열매 맺지 못한 밭과 열매 맺는 밭의 비교에 있다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밭, 열매를 맺지 못한 밭, 그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 말씀인 들을 귀 있는 자여 들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를 역으로 생각하면 들을 귀가 없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청각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리와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따라서 본문의 들을 귀는 음성과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신체 구조상의 귀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귀가 아니죠. 비유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이해하는 지각 능력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없는 자들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만이 그 지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귀가 있으면서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좋은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10절은 9절과 약간의 시간적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비유로 가르치신 후 무리들과 제자들을 다 돌려보낸 후 혼자 계셨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 쉬시거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열두 제자들과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앞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 묻고 있죠. 이 비유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부터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기에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깔려있는 느낌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자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하여 구원과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자신을 떠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오직 기적과 치유에만 목적이 있었고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찾아왔다가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아무런 미련 없이 돌아선 일종의 배교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해석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봉사하신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된 목적으로 나왔다가 사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자신에게 피해가 오면 쉽게 돌아서 버리는 배교의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 마음을 먼저 굳게 닫고 알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그들이 더욱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해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은혜의 길을 원체 봉쇄하실 만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지 않는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부한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면 일시적인 신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믿지만은 나중에 되어서 점점 우리는 발전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태보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믿음을 받았으면 그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데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 하고 예수님이 없다 하고 믿지 못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신앙이었다. 처음부터 그들은 참된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선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 일시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므로 들어도 깨달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회개도 하지 않는데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배교의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때가 이르면 영혼이 어두운 자에게도 명철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오며 불평하던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들을 것을 내다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우리들로 하여금 돌아서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1차적인 의도를 드러내 보이면서 동시에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의 예언적 선포를 자신들에 대한 최후 통첩과도 같은 경고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려는 의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선언에서 심판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올바른 반응을 보이라는 긴급한 요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비유가 긍정적인 계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 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선하게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선한 반응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것을 나타내 볼 수 있죠. 따라서 가진 자는 더 받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난 네 종류의 밭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반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이것은 단계적으로 볼 수 있죠. 처음에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그냥 새들이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단계, 그 이후에는 싹이 조금 나라는 단계, 이후에는 좀 더 뿌리까지 자라지만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단계, 또한 그 단계를 또한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고 자만할 일이 아닙니다. 행위로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의심스러운 씨앗이 됩니다. 이 표현은 우리 삶으로 뿌리 내리는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영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행위로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의심스러운 씨앗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우리 자신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우리의 각자 삶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후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야지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어떤 요소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끼어들 수 없는 사역이죠.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단독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 그 이후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누리고 성화되어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만 우리도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하나님도 100%면 우리도 100% 해야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반응과 그 반응의 결과가 씨뿌리인 자 비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좀 더 의미 있게 확인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씨뿌리는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또 다른 비유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는 것이 한순간 단번에 이해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들었지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유를 접한 제자들은 보다 더 온전한 이해를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지각을 채우기 위해선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한 번만 보고 다 깨닫겠습니까? 계속 우리는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각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평생 공부하며 평생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비유를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14절에 농부는 그 씨를 뿌린 것이 바로 말씀을 뿌린 것입니다. 비유에서 나타나는 씨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 전할 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우리도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도 그 말씀을 뿌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 농부는 길가에 말씀을 뿌렸습니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무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곧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겼을까요? 마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빼앗겼다고 설명을 한 것이죠. 이것은 듣고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완고함이나 사탄의 공격에 자기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매우 우매한 행동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예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선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완전 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지 못할 수가 있죠. 마음으로 듣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듣고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오늘도 하고 있지만 설교 시작부터 자고 있으면은 제 책임이 아니죠. 네. 한 뭐 10분 후에 자면은 제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잘 마음으로 이렇게 잔다면은 예, 제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행동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피곤해서 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있어가지고 아무 방어하지 못하고 아무 공격하지 못하고 그대로 말씀을 빼앗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점신갑주를 입고 있어야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띡 메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고 사탄과 맞서 싸워야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쉽게 빼앗겨버린 것이죠. 두 번째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농부는 돌무더기에 말씀을 또한 뿌립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즉시 받아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뿌리 없이 싹만 존재했기에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 때문에 오는 환란과 박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오는 이것은 말씀으로 인해 오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만약 기쁨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인해 세상보다 더 큰 어려움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지치고 만약 기쁜 것만이 아닌 것이죠. 목사가 되어서 그런 것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제가 많은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이교대도 해보고 다양한 막노동도 해보고 해봤지만 목회가 최고봉입니다. 예. 뭐 아직 저는 부목사라서 그 최고봉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뭐 아직 밑바닥에 있지만은 그래도 참 목회가 또 선배들 하는 거 선배님들 하는 거 보면은 참 힘들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사모되면은 많이 힘든데 괜찮겠나? 라고 물었는데 그래도 결혼할래? 라고 물었습니다. 네. 지금 떠나가도 된다? 라고 했죠. 네.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뭐 괜찮다. 결혼할게. 라고 했습니다. 네. 뭐 지금은 뭐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누리고 있지만은 네, 그런 사모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있을런지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더 깊은 데로 올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더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은 자신 말씀 안에, 자신 마음 안에 말씀을 자라게 하는 영적 근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의 때에 그가 들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람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 바로 넘어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시험이나 환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 다양한 시험과 환란을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이나 핍박에 파도처럼 몰려올 때 단련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져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건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뿌리가 없어가지고 싹이 조금 나 있는데 해가 뜨자 싹이 싹 말라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시들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식물에 자라는 요소가 해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해가 있어야 식물도 잘 자라는데 그들에게는 해가 뜨자 그 싹이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면 그 해는, 그 태양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 해가 마치 심판의 바람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8절과 19절은 가시덤불에 또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들 또한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대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들을 볼 때 가시덤불이 씨앗에서 갓 솟아난 싹을 사방으로 에워싸 강압성을 못하도록 그 수분을 또한 다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로 찔러 자라지 못하게 하여 결국 말라 죽거나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제약된 본성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생의 여러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욕 및 그로 인한 불신과 불순종이 그 사람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완전히 가로막아 맥없이 살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로 인해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막는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세상적 욕심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욕구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자신에게 해악이 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더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 그것을 탐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물질에 대하여 한번 탐욕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그 마음에 말씀이 계속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물질을 두 가지 다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시덤불 비유는 바로 이것을 잘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이런 자들은 개인적인 유익, 탐심, 명예 등이 말씀과 대치될 땐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걷어내면 우리는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 우리를 향해 뿌려진 말씀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감히 걷어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청소년들에게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고3들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면은 아마 서울대를 선택하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요? 아, 왜서 안 믿어도 되지. 뭐 서울대 가는 게 목표니까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적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말씀은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그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 가지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결실에 실패한 새 땅은 그 반은 종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실패하였고 둘째 돌무더기는 처음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패합니다. 셋째 가시덤불은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선포에 대한 안타까운 반응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반응 정도와 실패 원인에 따라 대개 이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은 앞서 새 땅과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받아들여라고 번역한 우리 원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 파라데콘타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문 뜻은 인정한다, 환영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매우 기쁘게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과 편지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로 여겨 쉽게 망각되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결코 버리지 않는 자만이 좋은 땅, 좋은 땅이며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는 이것을 더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의 표현대로 듣는 것도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 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오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에 다니엘 학교를 또한 진행을 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아이들이 그렇진 않지만 몇 분 아이들이 미리 말씀을 읽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와서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뭐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니엘 학교 아이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보면은 뭐 GBS를 잘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성경 지식이 대단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다 대변하죠. 여러분에게도 질문해볼까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네, 야곱이지 않습니까? 맞죠? 보통 야곱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손을 딱 들고 목사님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아이들의 지식은 대단하죠. 아이들을 가르쳐보니까 아, 우리가 통합 예배하고 여러 집에서 하고 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구나. 또 가정에서 물론 가르치겠지만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좋은 땅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말씀을 굳게 지키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편 좋은 땅이라고 해서 새가 날아들지도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날아들 수도 있죠. 좋은 땅이기 때문이죠. 어디 새만 날아듭니까? 종종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 땅을 파헤쳐 그 농사 지어놓은 것을 다 파헤쳐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엉망을 만들 때가 있죠. 그리고 소가 탈출해서 갓 심어놓은 벼들을 다 밟아 벼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것은 이 청월리에서 지수 주변에서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새가 날아와 토마토도 먹고 멧돼지가 출몰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소가 탈출해가지고 위에 소가 탈출해가지고 이 마을을 온전 내내 돌아다니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 소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을 전 보았습니다. 근데 온 벼 밭들 들어가가지고 갓 심어놓은 모내기 그것들을 다 망치는 것을 보았죠. 근데 그때 용웅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소를 누가 넣었냐면은 우리 권호정 형님 집에 있는 초롱이가 예, 몰고 가서 소울에 넣었습니다. 저는 문만 닫았죠. 문만 닫고 예,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 초롱이가 하셔서 똑똑하면 예. 그만큼 우리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뿌려진 씨는 보통 씨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뿌려진 씨에 대해 이렇게 비유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에게 뿌려진 씨는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기에 늘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좋은 땅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길가와 돌무더기 가시덤불에도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죠.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큰 돌들이 있던지 아니면 거대한 가시덤불이 우리를 막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빗대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기준을 두고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길가와 돌무더기 가시덤불에도 계속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은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바로 말씀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부는 그곳에도 계속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힘들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농부는 늘 말씀을 뿌리지만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계속 허비해도 그 새어나가는 양보다 더 많은 말씀의 은혜가 뿌려져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씨는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뿌려지고 있죠. 비록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돌무더기 가시덤불이라도 유일한 방법은 말씀뿐이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길가라면 빨리 깨어보셔서 뿌리를 자르게 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그 씨앗을 지키고 그 험악한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명의 씨인 말씀을 사탄이 순수히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무더기에 있다면 돌을 빨리 뽑아내야 합니다. 급박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죠. 태양이 심판의 요소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덤불이 말씀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당장 제거해야 합니다. 미룰수록 더 잘합니다. 더 거대해집니다.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 욕심을 가감히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며 은혜로 향하게 하는 케이블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제목처럼 늙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숙해져서 열매를 맺을 뿐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성장시키고 성화의 과정을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마음으로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환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그 결실은 30배, 60배, 100배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가 못 맺는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또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싹이 나게 하고 뿌리가 자라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왜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가요? 나무에 열매를 맺히면 그 열매를 나무가 먹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열매를 팔아 개인적인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열매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맺은 열매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 은혜의 열매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매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먹게 함으로써 그 사람 안에도 썩지 않은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즉 열매를 맺어 말씀의 씨를 다시 뿌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생명의 씨앗을 품어 사탄으로부터 지켜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꽃도 이쁘게 피우고 맛있는 열매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밭을 파종하거나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알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다시 섬길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은 그 열매 안에 있는 씨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를 나누어 줄 것인지.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또한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마음을 가꾸고 지켜내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켜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이죠. 그럼 어떤 열매를 또한 우리는 맺어야 합니까? 먼저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이고, 그리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 안에 심긴 그 말씀의 씨앗들을 품고 받아들여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의와 화평,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며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나쁜 마음, 그것을 다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완악한 마음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인용한 야고보서 1장 21절과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가 목요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 듣고 그냥 그쳐버리는 자가 될 것인가? 바울은 듣기만 하는 자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즉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이 세상의 유혹이 되어 악에게 넘어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좋은 땅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